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와 구약 여호수아서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예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과 우리 주 구세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들이 악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웃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약속을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로도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래전에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나왔고 또 물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 물에 잠겨 그 옛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에 의하여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망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에 타 녹아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정의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로 쓴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가 쓰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에는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성경을 삐뚤어지게 해석하듯이 그 편지의 뜻도 삐뚤어지게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에 휩쓸려 여러분 자신의 안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가십시오. 지금과 또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Christ our Redeemer died on the cross, died for the sinner, paid all his due. All who receive him need never fear. Yes, he will pass over you. When I see the blood, oh, boundless love, Jesus hath power, Jesus is true. All who obey are saved from the storm. Oh, he will pass. pass will pass over you. When I see the blood,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고난 내 영혼 변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복음까지도
여호수아기 제19장.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다수는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예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벨르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열세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 라프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섯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리대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 롯다보로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서 엣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노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라할랄과 시모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록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빅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임과 에나따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레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사리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스울 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베데멕과 르이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브를 지나며 에브론과 루옥과 한몽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에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루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와 악시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운마와 아벡과 루비라는 2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로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로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담이 네벡과 얌네엘을 지나 라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놋 다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훗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볼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세를 만나며 해 돋는 요단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루와 한막과 라깍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낙과 벳세메스, 이렇게 모두 1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뽀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부네보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군과 락군과 욕바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딤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셀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우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나와 우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신앙의 모토가 되고 또 고백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늘 당연히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직접 대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 설 때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야 비로소 나의 흉악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병폐, 즉 믿는 사람의 집안에서 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모들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십자가일 뿐이지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직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희생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죄의 흉악함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것도 십자가 밑에서만 가능합니다. 은혜의 출발점도 십자가이고 새 생명의 근거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고 확인케 되는 곳도 십자가 앞입니다. 내 죄를 의로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도 바로 십자가죠. 이런 입장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근거, 개개인이 바로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유가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독생자를 죽이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변하는 사랑의 진리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요즘은 진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식이죠. 신앙생활도 남녀의 관계도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역시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외쳐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근거도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맞는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 또한 십자가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외치는 사랑의 이름이여 바로 십자가, 십자가 생각할 때에 감격과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의 재창조의 시작점도 십자가인데 이것은 공동체 속에서의 일입니다.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모든 죄악의 결과인 세속문화는 죽어야 합니다. 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에는 세속 문화는 점점 살아나고 복음의 문화는 점점 쇠약해 간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문화는 사실적으로 많은 우상 숭배의 산물들이죠. 즉 제례 예식이 굳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죄의 역사가 만든 것이 오늘의 문화라면 그 죽음을 향한 의식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묻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러한 새로운 문화 창조는 같은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물론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폐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을 함께 가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료가 있을 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개혁의 출발점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일 때 그 문화는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올바른 우리의 삶의 자세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섬김의 대상의 변화입니다. 십자가가요. 가치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죽음과 희생과 재물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요. 모든 죄인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하고 그 죽음에서 끝난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을 새로 사는 희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희생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습니다. 구약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장을 태워 바쳤던 이런 제사는 복음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가치는 이제 죄를 대항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는 감사와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런 가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의 죽을 문화, 썩을 문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회복의 근거도 십자가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은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들 때, 유혹을 받을 때, 또 세속화되려 할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마치 호렙산에서 나만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처럼 말이죠. 확신과 비전이 흐려질 때, 특히 진리에 대해서 무뎌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나 수치와 비애를 느낄 때에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몸은 같은 몸이로되 주인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의탁하는 근거가 전혀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유리함이나 또 영화로움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생명의 근거가 또 가치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바울의 이런 고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없고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왜 기뻐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내 자신에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적으로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고 풍성하고 박해받는 것보다 남을 오히려 박해할 수 있고 어려움보다는 평탄함과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출발점이자 우리의 삶의 지속점이고 또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의 표상인 겁니다. 십자가만이 믿음의 사람들의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물고기, 숲속에 사는 동물을 만드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 사는 것이 쓸쓸했습니다. 아담에게 배우자를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눈을 뜬 아담은 여자를 보자 기뻐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몸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네 군데 강이 흐르고 무성한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낙원 한복판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만약 따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일을 훤히 다 알게 돼요. 하와는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쁘고 먹음직한 열매를 보고 하와는 침을 삼켰습니다. 하와는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오나, 벌거벗은 몸이라 부끄러워 감히 나갈 수가 없사옵니다. 아담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어 아담을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어찌 벌거벗은 것을 아느냐? 저 선악과라도 따먹었단 말이냐? 아담은 핑계를 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하와를 또 꾸짖으셨습니다. 하와도 변명을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오라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일을 해야 하고 죽게 되며 죽은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깬 뱀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뱀도 듣거라.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두 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은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신통이 사나운 사람이었지만 아벨은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함께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은 제일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를 바쳤습니다. 재물을 태우자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바친 곡식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인은 부하같이 밀었습니다. 치,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시는구나.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은 시침을 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시치미를 뚝 떼며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다. 너는 이제 그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가인은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사나워져서 서로 싸우거나 도둑질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of the Lord.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of the Lord.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of the Lord.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glorify the name of the Lord.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자리한 언덕과 같은 산입니다. 마치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있는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탄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읽어드린 시편 9절은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수금을 켜는 내 오른손이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거나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천장에 붙어 차라리 말을 할 수 없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스겔은 그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악으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는 이상적인 완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자신들을 압박하는 나라와 통치자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궁극적인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궁극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묘한 질서 가운데 만물이 유지되고 저희 삶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크신 지혜로 저희를 지으시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이웃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닮아 저희도 용서하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찬양과 묵상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널리 전파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